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시즌이 지나가고 성취의 시즌, 열매 맺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 들어가서 싸워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할렐루야! 들어가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아,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이건 잠들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를 우리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키는 무슨 키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의 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거룩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거룩과 정결함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또 우리 수요예배 때 살펴보기 시작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요.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순종을 합니까? 바로 맞아요. 말씀이 있어야겠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도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온전한 믿음.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신명기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예, 불신앙의 습성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신앙의 습성을 제거해 버리고, 불신앙의 습성들을 제거해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에 담겨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이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쓰디쓴 열매를 먹어야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로 인한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해서 오래전 이야기를 이제 다시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등등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서 뭘 주셨죠?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머무른 지 오래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내가 너희를 인도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경유지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7절에 다시 보면요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오던 방식에서 이전에 걸어오던 방향에서 이전에 해오던 어떤 관습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연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축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오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굳은 틀은요 오직 기도할 때만 유연해지는 겁니다. 오직 기도할 때만 세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만 우리의 묵은 것들이 기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동태적인 믿음에서 능동태적인 믿음으로 돌리라 그랬어요. 그죠? 곧 취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기도도 취하는 기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에 이 위대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의 습성을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랬죠. 우리 지도 지난주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저렇게 호렙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저 광야는요 매우 거칠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당연히 없고요, 아주 메마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도 수없이 노출이 되었고요, 또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불뱀과 전갈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위에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으면 됩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린은 어떻게 넣는다 그랬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면은요, 명령을 내리셨으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묻고 따지고 재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그냥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각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온전한 순종. 두 번째, 즉각 순종이에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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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요, 저랑 카톡, 어떤 형제님이 저랑 카톡 할 때마다 예설. yes sir, 뭐만 하면 yes sir 하는데 너무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요 한 자매님이 양육 끝나고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 가정에 거룩과 정결함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해서 내일부터 3일 금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 바뀌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완전 얼매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어떤 분들은 추석 있으니까 추석 끝나고부터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은요, 하루만 지나도 감동이 떨어져요.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받은 감동이 반나절만 지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즉각 하는 것입니다. 뜸 들이고 이것저것 하고 계산하고 묻고 따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냥 바로 직진하십시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서 차지하라 했으면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서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더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이 어떠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요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두 명을 보내죠. 그러한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요 성격이 앞에 뒤에 나오는 것과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으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셔서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들이 때를 썼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설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일지 모릅니다. 한마디로요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신앙적인 발상이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좋아 보이는 의견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보니까요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모세도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내가 너희들한테 속았다 이거죠. 내가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중심에는요 오직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 정말 좋은 땅인지, 아니면 그 땅,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어떤지, 그들과 싸워서 승산이 있을지 등등등 눈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려고 한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고 한 거예요. AI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 확률을 따져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눈으로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보화 시대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의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알면 다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믿으려고 하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기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믿는 걸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시뮬레이션 돌리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뜨드드드 임파서블이라고 나와요. 띠디디디디디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하고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눈으로 보고 알려고 한 것입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78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계속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완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에도요 너희가 마사에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을 받쳐주실지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이러하게 한번 해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간청은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간청이 뭔지 모르세요? 네? 양털 시험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것이 불신앙의 간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한번 보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한번 보자. 교회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요 평생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그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은요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내가 시험에 당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큰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고 정탐을 보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25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여러 열매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등등의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실로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이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가긴 어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겠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좀 높았겠지? 하늘에 닿았으며 심지어 거기서 안악자손도 봤다. 안악자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민수기에는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 땅 민족들과 싸우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 가루가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게 된 거죠.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깨어나 버린 것입니다. 현실의 현실이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더 이상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감각이 믿음을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의 여정을 출발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의 장벽을 통과할 때,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현실의 장벽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은 믿음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갭이 커요, 안 커요? 늘 크죠. 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괴리를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 간극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말씀으로 채우고요, 또 기도로 채우고요, 또 찬양으로 채우고요. 그래서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믿음에 진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다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곧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장벽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려움과의 싸움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할 것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죠. 우리 21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또 한 번의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결국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여정을 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현실의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런저런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맞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겠어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30절에 나오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혼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뭐 하면 돼? 주스면 돼, 주스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33절에도 보니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바락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셨냐?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그냥 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싸우시고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이요 다 그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전쟁도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승리를 이룬 모든 전쟁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싸우신 거예요.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라가면서 그냥 승리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바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광야의 시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때때마다 있었던 큰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 행하셨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갖고 가셨다고요? 안고 독수리가요 그 등에 새끼를 업고 날르는 것처럼 우리를 등에 업고 나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안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현실의 싸움에서요 현실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만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육신적인 감각들에 압도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이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또 한번 그들의 입에서 쓴물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숱하게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이들처럼 놀랍고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저런 문제만 닥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또 한 번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그들의 습관대로 원망을 또 한 번 쏟아낸 거예요.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불러내셨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또 한 가지 불신앙의 습성이죠. 바로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현실 타령하는 말, 과거 타령하는 말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요 거침없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살만해지면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질적입니다. 아주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이 원망 불평을 쏟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이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지독한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습성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의 반영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캔의 언어라 그래서 캔의 언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으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간단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돼요. 캔의 언어를 구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은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셀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뀝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대기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대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기로 내 삶의 공간들을 채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공기로 채울 것이냐,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공기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긍정과 믿음의 공기로 채울 것이냐.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무슨 공기로 가득 차게 됩니까? 두려움의 공기,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차게 되죠. 죽음의 공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공기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대기질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기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가는 곳에 영적 공기를 다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불신앙의 습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판단하는 말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언어, 캔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기를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소망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참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있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온전히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데요, 믿음을 때려치워버리는데요, 그때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에 보니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었던 사사기 4장에서도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또 바락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의 영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사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너에게 맡기셨노라. 너에게 넘겨주셨노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까? 아니죠. 조건을 달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형제님들 깨어나길 바랍니다. 조건을 단 거예요. 그냥 yes, sir 하고 가면 되는데 조건을 단 거예요. 온전히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좋다. 내가 함께 가겠다. 하지만 이 일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행입니까? 같이 가주어서 다행입니까? 바락? 다행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싸우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요? 시스라는 누구 손에 넘기셨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과연 승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락의 개인의 측면에서 이 전쟁을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기셨지만 바락에게는요, 철저히 패배한 전쟁입니다. 매우 매우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전쟁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의 아브라함, 99세예요. 99세 자녀를 낳기에 완전히 죽은 몸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무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불신앙의 습성들을 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뭘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현실의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밟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아래에 우리가 놓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움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두려움을 밟고 서는 것입니다. 두려움 아래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밟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예 찾아오지 않지는 않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 아래에 놓여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밟고 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할렐루야.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 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두려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 아래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 위에 서서 두려움 위를 우리가 짓밟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줬죠. 우리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경고를 받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오긴 했으나,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그러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 그래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두려움 아래에 있다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니까 두려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응답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려움 아래에 갇히지 않고요. 두려움 위에 선 거예요. 두려움을 짓밟고 일어선 것입니다. 두려움을 짓밟고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밟고 서 계십니까? 두려움을 짓밟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요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짓밟고 육신의 생각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습성들을 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